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this is the 183rd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ith speakers selected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and general officers of the church, and music for this session.
학교 학생 연합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is furnished.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Henry B.
교회 제일 회장단 제일 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3차 연차 대회 두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문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스테이크 센터에서 위성 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대회에는 총관리 여건과 본부 여건분들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로널드 스타일리와 로젤린드 홀의 지휘, 보니 군리프의 오르간 반주로 브리검영 대학교 학생 연합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개의 찬송으로 예수님 생각하오니를 부르겠습니다. 개의 기도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신 러셀 T. 오스구토프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도에 이어 합창단이 오늘 내 집 떠나올 때를 부르겠습니다.
Our dear Father in heaven, we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성도로서 전 세계에 이 연차대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들로부터 느끼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매일 느끼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또한 모든 신권 열쇠가 이 지상에 이 시대에 회복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아계신 선지자께서 이 지상에 계시고, 또한 그 열쇠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한 특별히 인봉 열쇠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이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함께 하길 간구드리옵고, 또한 우리가 이 선교사의 새로운 물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함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esident Dieter F. Uchtdorf.
이제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께서 교회 본부 여건들과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물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인 로버트 W. 켄터 형제가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고 그런 뒤 제1회장단 비서인 브룩 P. 헬즈 형제가 2012년 교회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문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K. 패커를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보이드 K. 패커, 엘톤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런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디터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월터 F. 곤잘레즈 장로는 70인 정원의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를 70인 정원의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2013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70인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루벤 V. 알리우드, 세르지오 M. 아나야, 롤란 D. 아키볼드, 카를로스 L. 아스토가, 헥터 어빌라, M. 앤소니 번즈, 데이비드 카브레라, 밀튼 카마로고, 로버트 E. 챔버스, 빅터 카킹 천, 구토 샹 청, 넬슨 D. 코도바, 게리 L. 크리텐슨, 에드워드 듀브, 매튜 J. 아이어링, 시온 M. 피네 안가노포, 알프레도 L. 제사티, 제임스 B. 깁슨, 조벤시오 R. 구안존, 마리오 A. 구에라, 루이스 S. 헤르난데스, 에르난 L. 헤레라, 자비에 이바니에즈, 파울로 H. 이티노제, 더글러스 W. 제섭, 스티븐 C. 커, 조니 L. 콕, 파우스티노 로페즈, 리차드 K. 밀처드, 프리바디 A. 멘사, 벤슨 E. 미사루카, 아벨라르도 모랄레스, W.T. 데이비드 모레이, K. 브렛 네트레스, S. 기포드 닐슨, 사토시 니시하라, 마이클 D. 피커드, 윌리엄 F. 레이놀즈, 마이클 A. 로버츠, 페르난도 A. 알다 로카, 만프레드 슈체, 테렌스 C. 스미스, 루벤 L. 에스피탈리, 조슈아 수반드리오, 프랭크 B. 트라이더, 미구엘 R. 발데스, 아르놀포 발렌주엘라, 카를로스 A. C. 빌라노바, 터렌스 M. 빈슨, 루이스 바이트만, 리차드 C. 잠브라노,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레인 S. 돌튼, 메리 앤 쿡, NM딥 자매를 본부 청류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와 함께 본부 청류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을 해임합니다. 이 자매님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분들을 70인 제1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에드워드 듀베, S. 기포드 닐슨, 아르놀포 발렌주엘라. 또한 다음 분들을 70인 제2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티모시 J. 다이크스, 랜디 D. 펑크, 케빈 S. 해밀턴, 에드리안 오초아, 터렌스 M. 빈슨.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드리안 오초아 형제님이 받으신 70인 제2정원의 부름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분을 본부 청렴 회장단 제2보좌에서 해임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새로운 지역 70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루벤 아코스타, 프레드릭 오 아키노브, 오마르 R. 알바레스, 베네디토 안투네스, 앨런 C. 벳, 그랜 C. 베넷, 페르난도 E. 칼데론, 윌슨 B. 칼데론, H. 마르첼로 카두스, 욕 상 찬, 크리스토퍼 찰스, 발레리 V. 콜돈, 폴 R. 카워드, M. T. 벤 데이비스, 마시모 데페오, 마리온 B. 앤 안투니아노, 프란시스코 J. 루이스 데 멘도사, 로버트 A. 드라이든, 로버트 J. 덧필드, 다니엘 F. 다니간, 제프리 D. 에릭슨, E. 사비에 에스피노자, 멜리올라 M. 파타, 샘 M. 갈베즈, 클라우데 R. 가미테, 머빈 C. 시리, 조아 R. 갈, 데이빗 P. 호마, 다니엘 W. 존스, 존 A. 고란탱, 스티븐 O. 랭, 엑셀 H. 라이마, 구스타포 로페즈, 호세 E. 마라빌라, 알프레도 미런, 유고 몬토야, 조아킴 J. 모레이라, 카츠유키 오타하라, 호세 C. 피네다, 게리 S. 프라이스, 미구엘 A. 라이에스, 게리 빈 세이벤, 알프레도 L. 셀라스, 네차후알 코요르 살리나스, 시로 슈마일, 디 자크리 스미스, 마이클 L. 사스워드, 지 로렌스 스펙맨, 번 P. 스탠필, 윌리엄 H. 스토나드, 스티븐 E. 톰슨, 조지 J. 토바야스, 아이삭 K. 투쿠아푸, 잭 A. 반리넨, 라울 E. 빈센초, 라울 S. 빌라누에바, 앨런 R. 워커, 키스 B. P. 워커, 호이 생 레오나르드 우.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보니 리 그린 오스카슨을 본부 청년회장으로 제1보좌의 캐럴 루이즈 폴리 맥콘키, 제2보좌의 에블린 닐 푸트 메리엇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역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와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총괄여건들과 본부 청리회장단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켄트웰 형제님이 감사 보고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헤일즈 형제님이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회장단께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11조 지출 평유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유회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유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공인내부감사자, 공인정보시스템감사자, 그 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헌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의견으로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W. 켄트웰 관리 책임자.
제1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의 이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상태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총 스테이크 수는 3,005개이며 성교부는 347개, 지방부는 591개, 그리고 와드와 지부수는 29,014개입니다. 교회 총 회원수는 1,478만 2,473명입니다. 2012년 동안 추가된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수는 12만 2,273명이며 2012년 동안 침례받은 개종자 수는 27만 2,330명입니다. 12월 31일 현재 5만 8,990명의 전임 선교사들이 있으며 교회 전체에 걸쳐 2만 2,961명의 교회 봉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2012년 동안 4개의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미주리 캔자스시티, 브라질 마나우스, 유타주 브리검시티, 엘버타 캘거리 성전입니다. 2012년 동안 두 개의 성전이 재헌납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 아이다호 보이스 성전입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성전은 140개입니다.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과 쿠엔틴 L. 쿡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겠습니다. 회중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스탠리 G. 엘리스 장로님과 존 B. 딕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 이뤄야 할 일이 항상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평화와 고요가 가득한 피난처를 원합니다. 미래의 힘든 상황에 대비하여 재조정하고 재정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씀입니다. 그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합당한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충실하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함께 의롭게 이끌어갑니다만 가정마다 처한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지 여러분은 가정과 삶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둘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생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구주께서 원하실 만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시면 평화와 고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자신감이 넘칠 것이며 그 안에 거하는 모두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권고는 부모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을 이끄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침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믿을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해주는 기본 원리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경전 공부를 하며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지라는 선지자들의 권고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곧게 세우는 대들보입니다. 이 같은 규칙적인 행위가 없다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평안과 피난처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기를 바라신다고 선지자들은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확실하고 완전한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대신에 손쉬운 방법들을 취함으로써 장래에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니게 보이는 부주의나 태만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순하면서 꾸준하고 훌륭한 습관은 축복 가득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등의 어린이 여러분, 청남 청녀 여러분, 충실한 선교사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 때에 저보다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세에서 충실하고 순종적이고 순결한 존재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용감하고 품위 있고 영예롭게 또 성공적으로 필멸의 생을 막기 위해 열심히 재능과 역량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엄청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이 필멸의 세상에 온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탄이 오염시켜 놓은 것들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그 큰 잠재력과 능력은 무뎌지거나 소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구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대한 많은 이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능력을 파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편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발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위협이 되기보다는 영적인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전자기기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기와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이 기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 기술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4대 경전과 수십 년분의 연차대회 말씀이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영을 통한 대화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자기기에 중요한 성구들을 표시해 두시고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구 하나를 정해서 문자를 보낼 때만큼 그 횟수만큼 자주 읽으시면 머지않아 수백 개의 성구를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암기한 성구들은 힘든 시기에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고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조용히 이끌어주는 성신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구주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성신의 속삭임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더 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자신의 재능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심은 큰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한 악에 대한 해독제는 구주의 삶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활에서 매우 자주 반복되는 한 가지 진리를 통해 그것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순종과 봉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능, 즉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통찰력과 재능과 능력이 확장됩니다. 주님의 권능은 평화가 가득한 가정을 세우는데 기본 요소가 됩니다. 가정의 중심을 구주께 두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뿐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고요한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쁘게 맞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주십시오. 그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축복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하나를 든다면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성약을 지키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 중심 가정이라는 힘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교부 방문을 마친 뒤에 제 아내 진인이 어느 장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 장로에게 가족에 대한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장로에게서 가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가 이어서 설명하기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정부 운영기관에 맡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집 저 집에 위탁되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아서 10대 시절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한 와드 가족이 그에게 선교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에 제 아내는 선교부 회장님 부인에게 이 훌륭한 장로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장로가 몇 달 전에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선교부 사택에 묵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는 이때 가정의 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는 임지로 복귀하기 전에 선교부 회장님에게 선교 사업을 마칠 때쯤 2, 3일 정도 더 선교부 사택에 와서 묵어도 되겠는지 여쭙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족의 모습이 어떤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부 회장 가족을 닮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 같은 진정한 우정은 삶의 웅덩이를 메워서 길이 더 순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아스팔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정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맞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을 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내가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구조 노력에 긍정적인 응답이 오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축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행사하여 어떤 것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신앙이 있으면 이 방황하는 가족의 일원이 버림받지 않고 사랑하는 구주의 보살핌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봅시다. 다른 이의 약점이 고쳐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장점만은 늘 인정해 줍시다. 신락 같은 희망만 있다고 해도 실제 그 희망은 신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동아줄만큼 튼튼하게 마련입니다. 그 희망에서 위안을 얻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한꺼번에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매사에 그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인도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삶의 매 단계마다 중요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분과 같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가정이 평안의 장소요 피난처가 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전히 고난과 마음의 고통이 많겠지만 우리는 혼란 중에서도 내면의 평안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그 가득한 평안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최근의 경험으로 저는 평안의 교리와 특히 우리 각자가 영원히 지속되는 개인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6살 난 사랑스러운 에밀리 파커의 장례식에서 연사로 말씀하면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19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다른 2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가족과 함께 애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인 로버트 와일리사 파커는 강하고 충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에서 수천 명의 충실한 회원들을 만났던 일입니다. 프랑스어를 사랑하는 이 서아프리카권은 경제적인 어려움, 군사 쿠데타, 그리고 2011년에 종결된 두 차례의 내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특별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가 더욱 연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건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여러 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공격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첫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던 제 장남과 며느리는 첫 번째 비행기가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돌진했을 때 그곳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레외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일어난 일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두 번째 비행기가 남쪽 타워에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고 맨하탄 남쪽 지역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타워가 붕괴되자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 건물은 맨하탄 남쪽 지역을 뒤덮은 먼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벌어진 사태에 당황했지만 이내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습니다. 가는 도중은 잠깐 멈춰 우리에게 전화해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린 다음 그들은 링컨 센터에 있는 맨하탄 스테이크 건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는 맨하탄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수십 명의 다른 회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크 센터에 모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말을 안도한 저는 그들이 있는 장소를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현대에 계시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한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일주일이 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수많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편적인 평화 또는 세계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평안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점에 대해 느낀 바가 컸습니다. 구주께서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탄생에 뒤이은 이 영원히 중요한 시기에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무죄한 산의 아이들을 사륙을 지시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택의지는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 희생, 개인적인 성장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필멸의 생애 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과 다른 사람의 치명적이고도 사악한 선택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전쟁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으며 구주의 지상 성역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구주께서는 12사도를 가르치시며 그분의 사명이 이 필멸의 세상의 보편적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방문하는 집이 합당하다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34절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지상에는 보편적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임은 명백합니다. 규례와 신약 서문에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사람과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평화가 실제로 지상에서 거두어졌다고 선포해 왔습니다. 루시퍼는 아직 결박당하지 않았으며 지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의로운 소망은 어디에서나 지상의 평화를 가져왔고 또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인류가 주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성스러운 그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할 때까지는 이 지상에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평화를 얻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의로운 사람들에게 약속된 보상인 평안을 얻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역할입니다. 이 평안은 구주의 사명과 속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약속된 은사입니다. 이 원리는 교리와 성약에 간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존 테일러 회장님은 평화는 바람직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있는 평화는 단지 일시적인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내면의 행복과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께서는 구주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주며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고요함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합니다. 에밀리 페크의 부모와 만날 때 구주의 평안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격이 있었던 직후에 파커 형제님이 가해자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주의 평화는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의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성도들은 자국에서 내전이 일어난 동안 그들이 주상인을 위한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주력을 함으로써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는 단지 안전하다거나 전쟁, 폭력, 갈등과 논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평화는 구주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며 우리가 특히 인생에서 커다란 시련과 비극을 겪는 중에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여권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니 그리고 나서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려 올리실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화평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덕적 선택 의지를 위해 천국 회의에 참여했으며 필멸의 고통이 있을 것과 선택 의지를 남용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분노에 휩싸이고 혼란스러워지며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주의 속죄가 필멸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불공정함을 극복하고 보상하게 되리라는 것과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메리온 디 행스 장로님은 우고베티가 했던 다음 말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규칙이 공정할 것이며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아는 것이다. 화평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찾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얻지 못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화는 엄청난 부, 권력, 명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쾌락, 오락 또는 여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넘칠 만큼 얻는다 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나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에머 루세인의 아름다운 찬송가에 이러한 적절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한 막을 때 내 영혼은 찾을까? 해답은 화평의 하나님이자 근원이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항상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례의 물갈에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화평을 보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베냐민 왕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고무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 행복을 가져오는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 회개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한 범법을 저질렀을 때는 고백해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속죄의 축복을 구하며 느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창되는 교회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 앞에 내 짐 부리고 기쁜 노래를 부르리.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과 장년 선교사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부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들은 회복된 평화의 복음을 한 번에 한 사람에게, 한 가족에게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의로운 사업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정을 증진하고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권 권세를 통해 가족을 결속하고 우리 각자가 해외 왕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주님과 맺는 성약이므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전은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이자 또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의 근원입니다. 성전 경내를 방문하거나 성전 일반 경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평안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피지 성전 일반 공개와 헌납식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정치적 격변에 따른 반란으로 수바 중심지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었으며 국회가 정념되고 국회의원들이 억류되었고 국가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피지 군부에서는 일반 공개에 제한된 사람들만 모이도록 했고 헌납식에도 아주 적은 인원만 허락했습니다. 일반 교회 회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초기 나부 성전 이래로 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된 유일한 성전 헌납식이었습니다. 인도 태생의 한 아름다운 힌두교 여성이 성전 일반 공개에 초대받았는데 그녀는 처음에 억류되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국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의 왕국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느낌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의 성스러운 본질을 증거하고 위안을 주는 성신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참된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생활하면 구주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 개인적인 평화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된 방에서 사도들에게 보혜사 곧 성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 후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는 중재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내게 고난 몰아쳐도 그리스도 내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3차 연차 대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청녀 회장단의 훌륭한 봉사에 대해서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70인으로서 봉사를 합니다. 70인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즉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영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재반사를 조정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아이다호 벌리 근처에 있던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이다호 농장 토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심지 않은 것은 수확하지 못합니다. 현명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을 대고 비료까지 준다면 더 많이 수확하게 됩니다. 올바른 시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시기에 심지 않으면 이른 서리로 수확을 망치게 됩니다. 즐기거나 하고 싶거나 편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또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젖소의 젖이 불었을 때 우유를 짜야 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축이나 기계를 다룰 때에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자주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돌려서 말하길 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솔직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다호 농장 소년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교리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에게 신앙개조 제1조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데 속죄를 행하시어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 승령을 이루어 영생을 이루는 길을 확실케 하셨습니다.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 계시자, 교사, 간증을 전하는 자, 안내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다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에게서 배우고 그분들의 경험으로 유익을 얻으며 그분들의 경고로부터 위험을 피하고 그분들의 식견 덕분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덜 효과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냥 그런 저런 길이 아닌 바로 유일한 그 길, 즉 방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아가고 사랑하며 돕고 기도하고 서로 교류하며 인도하고 결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며 진리를 알고 복음을 나누는 것 등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과 더불어 신앙의 충실함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그리고 기타 살아계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주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원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경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한 악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왕을 찾도록 보내셨던 선지자 사무엘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분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하길 원하는 일이며 주님도 그러한 목표를 옳다고 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돕는 과정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주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게으름이라는 악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아십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게는 선교 사업에 대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 방법은 경전과 나의 복음 전파에 설명되어 있으며 영의 인도에 따라 실행됩니다. 주님은 사랑과 관련하여 그분만의 즉 유일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승인된 방법과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 주님의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면 회원들은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가르침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따라서 더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여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의 구원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녀들이 밖에서 겪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주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어디서 양육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어디서 살지와 관련하여 고려할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확인을 구할 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볼 다른 질문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텍사스 휴스턴 북스테이크의 회장단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많은 이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알리는 전화를 자주 받았는데 그들은 어느 와드가 가장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16년 동안 다음 질문을 받은 적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어느 와드에 훌륭한 가족이 필요한가요? 어디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 초기 시절에 브리검 영 회장님과 다른 이들은 회원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요청한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가려고 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디에서 우리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몬순 회장님이 1,400만 명에 이르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길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도자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올바른 원리를 이해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면에서 그분의 사업을 서둘러 진행시키는 지금 우리가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구원의 사업에서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은사로서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금단의 길에서 방황하며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불필요하게 겪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엘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참으로 내가 각 영혼에게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다시 한번 주님의 방법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알고 사랑하며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영원한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필멸의 성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겪은 그분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성역을 베푸시며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구주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온 나라에 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교회의 초창기인 절정의 시기 동안에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의 지배만 전해졌으나 이후에 선임 사도인 베드로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때가 왔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더 많은 자녀에게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이런 계시의 과정과 방식으로 감리여건들과 일반 회원들에게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이자 백부장이며 의인인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임을 베드로에게 각인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새롭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계시는 선임사도인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복음이 빠르게 이방인들의 나라에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확장의 한 가지 예가 이방인들에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개종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시현을 받아 빛을 보았고 한 음성을 들었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 재림 전에 만물이 회복되는 1800년대로 옮겨가 봅시다. 저는 교회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그 이후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인도로 계속 전진해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들의 임무는 초기 사도들의 것과 똑같은 임무입니다.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이 교회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라에서 나라로, 문화에서 문화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 세계에 걸쳐 꾸준히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에 선임사도를 통해 계시가 주어진다는 정해진 패턴에 따라 당시 선임사도였던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신권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전 세계의 모든 합당한 남성들이 신권을 받고 그들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복음의 모든 축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는 시기에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 참으로 적절한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 딕슨 자매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멕시코로 가려고 할 때 당시 70인 정원의 일원이셨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이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으며 온 인류가 복음의 모든 의식과 성약 및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34년 전인 그때는 제가 70인으로서 교회의 아프리카 서지역에서 신앙심 있고 충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풀며 1978년에 주어진 이 신권에 관한 계시로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하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 서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교회로 오고 있으며 거의 매주 와드나 지부가 두 개씩 조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조직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나이지리아의 아바 또는 가나의 아크라에 있는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헌신을 느껴보시고 모든 아프리카 성전 회장단을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 교수, 업무 관리자로 일하는 아프리카 지역 70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으며 또한 아프리카의 스테이크와 와드 지도자들 및 그들의 가족들과 친숙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교회의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주일학교, 보조조직, 신권의 공과에 참여하여 영으로 위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일은 성스러운 경험입니다. 서구에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올가미에서 동떨어져 때묻지 않은 아프리카의 행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물질적인 부를 탐닉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것은 거의 갖고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택과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영원한 가족을 갖는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들어올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시연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왕국이 땅끝까지 굴러서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님들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주님께서 확립하신 방식에 따라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크나큰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한 가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순결의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입니다. 성신이 함께 하셔서 제가 강조하는 원리들의 참됨을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순결의 영원한 중요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필멸의 몸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으로 인해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들은 육신을 얻게 되었으며 필멸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승영을 향해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은 우리가 전세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폭넓고 깊이 있으며 강렬한 경험들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하려는 우리의 역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들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육신을 통해서 더욱 증대됩니다. 필멸이라는 경험의 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다정함, 사랑, 친절, 행복, 슬픔, 낙담, 고통,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전에서 육체를 따라라고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배워야 할 교훈과 겪어야 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된 후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브가 아담의 아내요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계획이 제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강화하고 축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필멸의 생명이 창조되는 방법은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전세에 있던 영이 필멸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승인된 통로가 됩니다. 결혼관계 밖에서의 완전한 성적인 절제와 결혼관계 안에서의 전적인 충실함으로 인해서 이 성스러운 통로의 고결성은 보호됩니다. 출산의 능력은 영적으로 중대합니다. 이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필멸의 생활의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들이 지니신 창조의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 각자에게도 이림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구체적인 지침들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 고귀한 능력을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 필멸의 기간 동안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영혼에 이르는 우리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출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권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에 오용을 금하라는 또 다른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순결의 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산의 능력이 갖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그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적인 도덕성에 대한 단일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규정된 대로 결혼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는 탐구해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추구하는 오락이나 유흥의 일종도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정복의 대상도 아니며 하고 싶을 때 하는 단순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보다 그러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이 필멸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성한 특질과 잠재력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적, 영적 유대를 강화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선택 의지라는 은사를 받은 행위의 주체이며 단순히 성적인 행위 또는 동시대의 관점이나 세속적인 철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유산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베냐민 왕이 이야기했던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어느 정도씩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남성 또는 여성은 회개하지 않고 쾌락을 쫓고 유격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하고 극단적이고 교만하며 이기적입니다. 스펜스 W. 킴버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칠고 야만적인 동물의 욕정이 자신의 영적인 성향을 뒤덮도록 허락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이고 모든 욕정을 다스리며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고 자애로우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성 또는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충실함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음을 받은 바로 그 물질과 원소는 본질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죄와 부패와 사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과 그로 인한 영적 및 현세적 결과는 우리 육신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원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지배를 받는 육신 안에 우리 존재 가운데 영원한 부분인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다면 이 필면의 시험의 명확한 본질이 이런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인간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의 모든 욕정, 욕망, 성향,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그리고 속죄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특질을 발전시키고 육신의 모든 욕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그들이 부활한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분의 면전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다. 반대로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며 그들의 영원한 진보를 가로막고자 노력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의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 모두를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되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뒤틀고 왜곡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는 육신이 없으며 영원한 진보는 멈추었습니다. 마치 강을 따라 흐르는 물이 댐에 가로막히듯이 육신을 갖지 못한 사탄의 영원한 진보는 좌절되었습니다. 그의 모반으로 인해 루시퍼는 살과 뼈로 된 육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필멸의 축복과 경험들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은 영만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과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일어날 온 인류의 보편적인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정죄받은 또는 저주받은 이란 말의 설득력 있는 의미들 중 하나는 계속하여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는 사탄의 상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서 육신이 갖는 위치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루시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진보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영혼에 걸쳐 이어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들 중 하나는 육신이 없기에 비참함에 처한 적대자가 육신의 부적절한 사용을 통해 우리도 그 자신의 비참함에 동참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갖지 못한 바로 그 도구가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기 위한 주된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비통하고 쓰라린 죄이며 우리의 육신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은 모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가진 진정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면의 생을 넘어 영생을 바라볼 때 사탄의 거짓된 우정은 일시적이고 공허한 것임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내 모든 격정을 굴레씌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고와 같이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고 수양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속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로운 절제를 통해서 더욱 커지고 충동적인 탐닉과 방종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메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게 생활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덕목들에 대해 각각 특정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추구할 때 우리는 또한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필면의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들 중 일부를 불러옵니다. 즉 가족, 친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주 앞에서 영적인 편안함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내적인 갈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걸을 때 그 의로움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성적인 죄나 다른 죄로 인해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종종 명의, 즉 위대한 치유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상징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상처나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며 그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나 치료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를 영적인 상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 또는 엘마가 이야기한 양심의 가책을 유발하는 영적인 상처 말입니다. 우리 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보호책이 통증이라면 우리 영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제는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죄책감을 사라지게 할 부드러운 위안이 구주의 속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위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과는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며 영적인 치유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치유받도록 도울 자격을 가진 영적인 명의의 보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의 범위와 정도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특성과 심각성에 필적해야 하며 특히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후기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각한 영적인 상처일수록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교리는 점점 더 출산의 신성함을 조롱하고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유행이나 대중성 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순결의 법에 순종하면 필면의 기간 동안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는 영원토록 진부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순결과 정결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연사님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브리검영대학교 학생 합창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형제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립니다. 산지 일광 저작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신권 모임이 열리겠습니다. 태바네클 합창단 전국 방송이 산지 일광 저작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곧이어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의 러슬램 넬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의 찬송으로 거룩함도 더욱을 부르겠습니다. 폐의 기도는 70인 정원의 데이 데본 코니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넬슨 장로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더 많은 합당한 선교사를 요청한 선지자의 말씀에 응하신 분들에 대해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과 또 다른 분들이 칭찬하신 것처럼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교사업에 대한 열정의 물결은 전례 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몬슨 회장님의 역사적 발표가 있은 후에 수천 명의 장로와 자매 그리고 부부 선교사가 부름을 받았으며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선교사와 더불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늘 해온 일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 선교사 부름에 합당하려고 힘쓰는 동안 더 많은 청남청녀가 이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결이 진리와 의의 물결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 물결에 편승할 기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이가 10대인 분들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가르치도록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남청녀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교육은 우리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대학을 다니시기를 바란다면 가능한 곳에서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한 학교에 지원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등교육기관 중 많은 곳에서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의 휴학을 예비 선교사에게 허용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와 자매 여러분은 어디로 진학할지 걱정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가능하게 해주신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와 교사, 그 외 다른 분들도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를 선교사업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동안 새해 물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의 모범적인 생활은 친구들과 이웃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활하는지 묻는 분들께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보는 희망과 기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말로 응답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또 원하신다면 선교사들이 답하고 가르치는 동안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성인 여러분, 미래의 선교사들을 영적, 신체적, 재정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이 물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신 부부들은 선교사업 나갈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봉사에 가장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어쩌면 몬슨 회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일반 선교사 기금에 헌금함으로써 선교 지역에 돈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아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이 물결에 동참하는 분들의 숫자도 늘어만 갑니다. 그분들은 이 봉사를 통해 현대의 세대와 또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선교부 회장은 선교사의 복지와 안전 및 성공에 관한 중요한 책임을 지닙니다. 각 선교부 회장은 선교지역 내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장님들과 상의하여 특정 스테이크와 와드 및 지부에서 봉사할 선교사들을 지명합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들은 예비 선교사들을 접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이 물결에 동참합니다. 이 신권 지도자들은 그분들의 단위 조직에서 선교 사업의 책임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으며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게 됩니다. 각 와드 평유회의 형제 자매님들도 이 물결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유회엔 와드 선교 책임자가 있습니다. 저는 와드 선교 책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감독으로부터 와드의 선교 사업을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을 도울 보조를 부를 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와드 평유의 다른 분들과 더불어 여러분은 저활동 회원, 일부만 회원인 가정, 그리고 관심 있는 이웃들을 파악합니다. 파견된 전임 선교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권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디 선교사들이 날마다 의미 있게 또 집중하여 가르칠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과 열정으로 이 물결에 동참하시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와드 선교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조하는 이 성스런 사업에서 회원과 선교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알고 싶어하는 친구와 이웃 역시 이 물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그분들의 삶에 있는 선하고 참된 것을 간직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더 많이 받아들이되 특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통해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이 진리와 의의 물결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물결은 193년 전 하늘에서 공표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불과 일곱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공표하신 이 말씀으로 어린 조셉 스미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일곱 낱말로 된 이 말씀으로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자녀가 불멸과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우리 선교사들은 회복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들은 약 2000년 전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도들이 죽자 사람들은 교회와 그 교리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고 난 다음에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그 교리 그리고 신권 권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회복 덕분에 모든 사람이 구원과 승영을 위한 지식과 필수적인 의식들을 다시금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승영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 일을 할 권세와 권능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들의 지시 아래 하늘의 다른 사자들이 각기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로나이 천사는 물문경을 알려주었고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회복시켜주었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멜기색 신권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한 열쇠를 맡겼고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에 관한 지식의 열쇠를 주었고 엘리야는 임봉 권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회복은 고대의 성도들이 지녔던 지식을 더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경전을 마련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을 성경에 더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아메리카 백성에게 하신 예언과 성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문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 곧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물문경은 성경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성스러운 이 두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그분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줍니다. 회복으로 성경상의 여러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는 주님의 집이 산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몬 개척자들이 미 서부의 산으로 이동한 일은 희생과 신앙에 관한 예언을 성취한 영웅담입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늘어나는 선교사들이 하는 성스러운 사업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구약전서의 가르침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11조를 바치는 더 많은 이들이 이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 회복의 경전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요셉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회복은 또한 신약전서에 담긴 성구의 뜻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신약에 담긴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한 언급은 이제 더 잘 이해됩니다.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의식이 이제 전 세계 141곳에 있는 성전에서 대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돌아가신 우리 조상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계시자 요한이 본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시언은 모로나이 천사의 사명과 물문경을 예언한 것입니다. 물문경은 회복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주님의 지시로 쓰이고 보존되고 전해졌습니다. 물문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책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추가적인 계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경전을 받았습니다. 조셉은 수심에 잠겨있던 순간에도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 회원과 선교사들은 모든 분께 하나님에 관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관해 알아보라고 함께 권유합니다.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점들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도록 진심으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신의 권능으로 진리가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회복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의 진리와 의로움의 위대한 물결이 전파되게 하는 회복의 힘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물결에 동참하여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ur holy and eternal Father in heaven.
우리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을 열고 저희가 가르친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브리검영 대학교 학생 연합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